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 다섯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여섯 번째 시즌에서는 김홍전 목사님이 쓰신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성신의 유기적인 역사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다섯 번째 설교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의 성경 본문으로 김홍전 목사님이 선택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여러분, 어쩌면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좀 겪어보고 싶은 그런 일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 우리가 한 번쯤은 또 여러 번 경험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김홍전 목사님이 실제로 설교를 풀어갈 때는 이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기보다는 성령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므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고넬료가 기도 중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요. 고넬료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할 것은 다른 곳에 있다. 고넬료가 경험했던 것은 특별한 사건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성신의 그런 일반적인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설교의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김홍전 목사님이 강조하는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때 유기적인 방법, 유기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신다고 할 때는 유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특징이고 일반적인 형태이다. 내 의지는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따로 보여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가겠느냐 아니면 나를 쫓아오겠느냐라는 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령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고 인격자이신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격적인 발휘, 그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인격적인 활동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그것으로 활동하고 내가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유기적인 역사이다.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내 심정, 내 마음 먹는 것을 바르게 하시고 내 행보를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비상한 역사,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므로 성령의 거룩한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상태나 체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먼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기대해야 할 것은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가르침이 꼭 무슨 희한한 소리로 우리 귀에 금방 들리듯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주의해야 한다. 내가 생각을 면밀하게 하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으니 동전을 던져서 떨어지는 대로 혹은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다. 끝까지 자신의 분명한 의식 작용으로 해결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김홍준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이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든지 간에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는 방식은 유기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에 붙들고 그것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은사주의 운동에 노출이 되어 있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가르치실 때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쓰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보다도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어떤 계시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더 귀중하게 붙잡고 그쪽으로 치우쳐서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것인지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체험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두 가지를 강조하셨던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신약시대의 교회 안에,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예언 같은 요소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는 그 영광, 그리스도의 사역에 나타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의지에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 행해지는 그런 신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정말로 잘 받는 사람은 무슨 종교적인 냄새가 아주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아주 신령한 모습이 막 드러나거나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간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목적이 다르고 감정의 내용이 다르고 감정의 능력이 다르고 감정의 목표가 다르고 행실에 나타나는 의지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막 무당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영성가들에게서 풍기는 기묘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러운 천연 제품인 사람인데 그런데 그 생각을 들어보고 감정을 살펴보며 그 다음에 행실을 살펴볼 때 정말 그것이 신령한 거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유기적인 역사를 힘입지 못하고 그런 것은 좀 소홀하게 내팽개치고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나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건전함,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정말 성숙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려고 집을 나서는데 그날따라 집 앞에 물기가 있어서 꽈당 미끄러지니까 아이 오늘은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문을 닫고 들어간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갔는데 주보를 딱 받아들일 때 주보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이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교회에 왔으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문턱에서부터 이런 사건이 생기니 뭔가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서 인생을 결정하고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다 보면 그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무슨 꿈꾸는 사람이 되고 해석하는 사람이 되고 의미를 갖다 붙이는데 전문가가 되어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인도하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대부분의 가르치심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일들이나 체험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것과 닮아가고 일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나 혼자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모든 생각의 배경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나의 감정이 그냥 나 혼자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고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깊고 풍성한 이해와 확신과 그리고 의무감과 열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이 되어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아주 이상한 어떤 열광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건전하고 정말로 아름답고 정말로 순수한 것이구나 그런 신비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항목을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시지 마시고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유기적인 역사 가운데 내가 정말로 빨려 들어가고 내가 정말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존중하면서 따라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김홍준 목사님이 두 번째로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언제나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가르치심은 교육적인 의미를 언제나 가지고 있다. 성령께서 어떤 이치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그 이치는 내 안에 살아 있어야 하고 나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다음에 올 문제를 판단할 때에 중요한 자료의 하나가 될 것이므로 잘 쥐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 문제의 의미나 이치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의 지식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생활 경험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훌륭한 책과 훌륭한 선생,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의 가르침,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교회가 역사적으로 물려준 것을 잘 받아서 사상적인 축적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책에 있는 사상을 이루어가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물론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내 안에 자꾸 쌓이고 쌓여서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해결할 때에는 전에 성령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풍부한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잖아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그냥 졸업장을 딸랑 받아가지고 나가라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나중에 직업도 가지고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아이들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가슴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지식을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번 한 번 이 위기를 모면하는 일회용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현재 이 문제도 해결을 하지만 남은 인생 이번에 배운 이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일회용으로 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아예 나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하나님께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무릎 꿇고 눈물로 겸손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이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책과 여러 가지 설교와 여러 가지 삶의 경험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배운 그 진리를 기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내가 처한 새로운 문제를 판단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거기서 분별해내고 그러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정말 판단해보고 내가 헤아려보고 그러면서 정말 막히고 그래도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인도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김홍전 목사님이 이 설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네 가지로 그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일생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좀 더 거룩한 사상으로 세워가게 하신다. 제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아상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기의 인생 철학이나 자기가 삶을 살고 있는 스타일을 그대로 앞에 내놓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뭘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나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 있는 것과 부족한 것과 우둔한 것을 알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만 바라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둘째로 기도하는 것이다. 간절한 마음을 집중하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꼭 받겠다는 기도가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것이다.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사오니 주님께서 뜻을 보이시면 보이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진실하게 배우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찾는 것이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제서야 갑자기 성경을 사전 찾듯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한 도리를 언제든지 성실하게 배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더 높고 풍부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넷째로 거룩한 교회가 역사적으로 검증해서 우리에게 물려준 신령하고 훌륭한 유산들을 아주 존중히 여겨야 한다. 성경을 보고서 무엇을 깨닫겠다 할 때에 아무런 규범도 없고 힌트도 없다면 단번에 그 도리를 잘 깨달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는가.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럴듯한 얘기를 늘어놓으면 아 그렇겠다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사람 또한 세상에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테스트를 겪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함부로 개인적인 생각을 떠드는 이야기인가를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 거룩한 교회가 유산으로 물려준 것을 잘 받으려고 하면 책에서 배우기도 하고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기도 해서 거룩한 사상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김홍전 목사님의 말씀은 적어도 이 네 가지 기본 요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온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방법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순서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기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어쩌면 기도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풍토 속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뒤돌아보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갈 진실한 의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고 그것을 신실하게 따라갈 기본 요건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내 방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내려놓고 정말로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실제로 이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이고 내 방법이고 내 방식이고 하더라도 성경과 비추어 봐서 좀 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께도 유익이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다라고 무작정 그것을 붙드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성령의 인도와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고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가 와야 정상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심정을 기도로서 표현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성신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내가 정확하게 배우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유혹이 많은 거짓이 많은 이 세대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세 번째, 네 번째 요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중요한 요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요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평소에 진실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늘 찾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을 할 때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 요건은 거룩한 교회가 역사적으로 검증해서 물려준 신령하고 훌륭한 유산들을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이라든지 아니면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신앙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조, 사도신경,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거룩한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아,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검증을 하고 오랜 세월 속에서 거룩한 성도들이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데 효과가 있었던 그런 유산들을 붙잡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참조하지 않으면, 이전에 오랜 세월 속에서 쌓여진 진리를 참고하지 않으면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배워봐야 얼마나 빨리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세상에는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잘못된 이론을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은혜로운 복음으로 선전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거룩한 교회들이 함께 고백했던 그 신앙의 근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잘 배우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번째, 네 번째 요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특별히 어떤 할 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 항목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에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역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 교회가 물려준 유산들을 참고하고 중요하게 배우는 것 그거 역시 기본적인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 기독교 신앙 안에 있어서 기본적인 일을 충실하게 하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요건을 다 충족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누구든지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사시게 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이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특별한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괜한 부담 아니면 괜한 걱정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은 기이한 삶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김홍전 목사님이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셨다. 그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유기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 강조점은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 교육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강조점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이 유기적이고 교육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신실하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포부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요. 둘째는 주님을 겸손하게 의존하는, 기도하는 삶이요. 셋째는 늘 습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가는 삶이요. 넷째는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더 풍부한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강조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실 때 우리를 인격체로서 얼마나 소중하게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고 굉장히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이 볼품없고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저급하고 우리의 인격이 너무나 엉성하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뺏어가 버리시고 우리의 감정도 다 닫아버리시고 우리의 의지도 다 짓밟아 놓으시고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를 꽉꽉 채워넣어서 그냥 우리를 완전하게 통제하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성령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저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 당신의 거룩한 생각이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연스럽게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성령님께서 보실 때는 참 하찮은 감정일 수 있고 엉뚱한데 쏟아지는 그런 낭비되는 감정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거룩한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들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꾸준하게 일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왜곡되고 타락된 우리의 모습을 그래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그래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점을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찮은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두 번째 강조점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약을 파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과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쾌락을 선물해 주지만 그것은 일회용이죠. 지금 당장 한 몇 시간 동안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이후의 삶에 두고두고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에게 자기가 팔고 있는 약에 중독이 되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자기에게 중독되는 사람으로 아니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일회용으로 주시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어서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회용이 아닌 영구적인 진리를 넣어주시고 그 영구적인 진리를 영구적으로 애프터 서비스 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크게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든든한 거목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사랑의 행동인지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희가 느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조점도 한번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은 사실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사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지만 성령님이 이런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의 기본 요건을 보면 평범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신앙 안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 안에서 내가 풍부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너그럽게 풍성하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막 특별히 종교적인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특별히 종교적인 의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꼭꼭 숨겨놨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정말로 자기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주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말씀을 성실하게 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물려진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일을 충실히 하면 성령님은 정말로 인색하지 않게 정말로 풍성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세 가지 강조점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찮은 우리를 인격체로 이렇게까지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성령님 앞에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격체이심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존귀하게 대접해드리고 얼마나 배려하는 삶을 사는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고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북토크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